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절 11절까지요. 다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던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과 영광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을 드니라. 우리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기닝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 태초, 레시트라는 것은 첫째, 처음, 그리고 비기닝,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태초하면 대부분 롱롱억으로 생각하시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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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롱롱억어가 아닙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첫 번째. 지금까지 일어난 우리 역사의 사건의 개시, 우리가 저 상점 개업하는 것처럼 처음 문 여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6천년 더한 것을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과정의 첫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레시터 태초란 얘기입니다. 시작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가장 먼저 빛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비롯하여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적극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시작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처음부터 삼위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인카네이션 하실 것과 또 언제 영으로 오실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 이 엘로힘은 단수인데 복수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때 필요한 형상으로 나타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복수인 신들로 표현한 것이지 원래는 단수인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무엇을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사역을 마라톤에 잘 비유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 마일로 보는 게 26.2마일입니다. 달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매일 수십 키로를 달리는 가면은 호흡하는 방법 그리고 뛰는 이 보폭 있잖아요. 보폭 등을 많은 것을 준비하면서 훈련하며 또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 이제 내가 준비되었다는 확실히 서면 시작의 라인에 섭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결승점을 향해 첫 발을 내딛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마라톤에게는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또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태초, 아르케라고 합니다. 이 아르케라는 것도 똑같은 태초인데요.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한 레스트와 같이 처음은 아니란 겁니다. 이 아르케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에서 새로운 시작 출발점, 스타팅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시작에 쭉 오다 보면 어느 끝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우리 새로 시작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아르케입니다. 그러면 이 아르케는 그 시작에 대한 끝, 바로 이 델로스라는 이 끝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 아르케와 또 마침 델로스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 시작인 레시트의 목적인 이 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작인 것이 끝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인 이 아르케는 이 아르케 이 레시트와 다른 것은 시작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뭐가 하나 다른가 하면은 요한복음의 시작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케의 시작은 창세기 레시크의 시작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시작이 우리가 사역과 우리 삶 속에 항상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주님이 너희를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거 올해 주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서 저 계시록 끝까지 모든 걸 준비해놓고 그 사이사이에서 필요한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작이 새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 이 레시트를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아르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에서 나타난 이셀 유띵은 창세기 1장 1절 시작에 대한 아르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에 따라 이미 준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목사님이 많이 하는 단어가 준비잖아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가 돼야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ERMC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길게는 30년, 짧게는 2, 3년 전에 섭리 가운데 준비시켜왔고 때가 되어 지금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30년은 이 종이 걸어온 길이고요. 이 3년은 여러분이 저와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분이 삶이 걸어온 몇십 년이 더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ERMC와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나름대로 준비되었거나 또한 아직 준비가 안 되었지만 ERMC 사역 안에서 주님이 지금 시작해 나가는 이 안에서 그를 준비시키시며 시작하게 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사역의 시작은 가장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두 번째는 그 사역을 위해 40일 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을 방해한 세력인 사탄에게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고자 강령에 나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자기들의 세력을 뺏기지 아니하려고 시도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메시아로서의 이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물로 포도주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한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시작하시면 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면서 주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많은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겸손과 낮아짐과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에 대한 예포의 본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설교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근본 뜻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은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자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낸 중년 터닝포인트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30년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온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시아 하나님 그 신분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메시아로 온 한 선자로 여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목수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다른 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일 안 하고 죄 안 짓고 하는 이것이 거듭남이 아니에요.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내 신분이 바뀌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죠. 이것이 거듭남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근본이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세례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이나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준비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처음 40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인성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메시아의 충만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하신 것이 바로 40일 금식입니다. 금식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거기에 필요한 것들 간구하는 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왜 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식시키면 당연히 하죠. 우리가 억지로 내 의의를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금식하지 말자는지. 세 번째는 사탄에게 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예수님의 시험을 받고자 친히 사탄에게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히.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직접 광야로 나갔다? 그런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의 NIV 보면은 거기를 해석해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올라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나가니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내가 직접 시험을 받으러 갔던 것이 아니라 가니까 시험했다 이거야. 유혹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했습니다. 이끌려 갔다. 찾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끌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돼? 한 사람이야?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지. 잘못 해석하면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 개체가 난 1대1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정이 되잖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세례 받은 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으로 성령의 그 능력을 입어 하나님이신 메시아 신분으로 이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메시아의 능력으로 광야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4장 1절과 7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장 1절에 이 시험은 페이라자로 갑니다. 유혹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 이 유혹, 템테이션, 이 사탄들이 자기들이 살아남고자 메시아 사역을 떨어뜨리고 방해하려고 한 유혹을 말하는 반면에 4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 에코 페이라자보다 테스트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그 유혹에 넘어가 메시아 사역을 포기할 것이 아니니 더 이상 나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뜻이 다른 이 시험이란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러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끌려, 이 이끌려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동시에 비둘기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란 곳이 어떤 것입니까? 그곳은 메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바로 사탄의 소굴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사탄에게 나가셨는가?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인가? 아니면 본래 영의 모습인가? 그러면 그 앞에 나타난 사탄의 형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사탄 또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왔을까요? 그러면 예수님 수중 들고자 나타난 천사들의 형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영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사탄과 천사의 공통점이 뭐예요? 영이니까요. 그러면 왜 영으로 보았는가? 예수님 본래 형상이 예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변형되신 형상이 바로 영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을 더니라. 자, 천사가 수종을 더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무슨 수종을 덜려고 나타났을까요? 수종 덜 게 뭐 있을까? 사탄은 다 물리쳤는데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하려고 항상 곁에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두 부류의 천사 미가엘과 가브엘이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엘 악함에서 싸워주는 천사잖아요. 가브엘은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메신저 이 역할하는 이 두 천사가 내 양 어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천사들을 명할 때 대신 싸워주고 우리의 기도를 다 연락해 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 사탄, 천사 모두가 본래의 형상인 영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 유혹을 보면요, 저 먼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가셨다면 그 높은 산에 어떻게 가셨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저 세계 보이지 않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땅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영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 사탄, 천사 모두가 본래 형상인 영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오셨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if가 아닙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나오면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뜻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저 무중에 가두는 하나님이신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자신의 왕국을 존속시키려고 우리 주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유혹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메시아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으면 첫째, 둘째, 셋째, 왕.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선포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예언자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고하면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왕, 어토리티, 이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선지자,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악한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의 직분이 바로 이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대도 성도는 성도대도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의 선지자는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직분이요. 그들을 위해서 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성도들을 바른 길을 인도하고 악하면서 이기게 하고 질병 고쳐주고 이것이 왕의 직분입니다. 범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왕권을 주신 분입니다. 범위가 다릅니다. 첫 번째 사탄이 선지자의 직분에 도전한 것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돌에 비유하면서 이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돌을 떡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습니다. 돌뿐만 아니다 나무가지도 모래가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그 많은 돌들이 떡으로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란이 오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지가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켜 메시아의 권위를 떨어뜨리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리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사탄의 이 유혹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뛰어내려 죽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메시아 사역의 완성인데, 만약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께 그 막힌 벽을 무너뜨리고 화목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무너뜨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며 분명히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왕권 있는 나라의 소유는 왕의 것입니다. 왕은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잖아요.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사탄에게 이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내게 준, 아담으로 받은 이 권세를 너에게 다시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 자라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사역을 위해 왕의 권력으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메시아의 능력을 무력화시켜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탱해 보려고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의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실 때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구약에서도 보이지 아니한 천사들이 전쟁을 도왔다면 이 신약의 이 시대에 와서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중요하고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쉬지 말고 많이 보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도 첫 선포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Repent. Repent.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선포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공교롭게도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똑같은 말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의 외침을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당시 메시아가 탄생하였음을 목동들과 동방의 박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알고 있었잖아요. 더 나아가 헤롯 왕이 왕으로 왔다는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어린아이를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그 메시아 탄생을 잊었고 더 나아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회개하고 영접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이 외침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외침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은 외면하고 율법에 응배해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과 또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 부패한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선민들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선민인데 자기네 구원 못 받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백성들까지도 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천으로 심판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한 선포가 바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함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선포는 하나님 뜻을 이루므로 온전한 구원인 천국의 영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나의 구주로 온전히 삼아야 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외침을 듣고 있다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길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적으로 메시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해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그 이적은 그들로 메시아임을 알게 하라고 하신 표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표적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표적 말고도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겪고 보고 한 표적들이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봐요. 자기가 첫 번째 표적이 뭘까? 이방인인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의 집안인 내가 예수님의 자녀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꾼인 제자가 되어 구원의 언청을 입고 지금 주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표적보다 더한 표적이 나에게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표적도요, 예수님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 우리들은 그 표적을 통하여 어떤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열두 제자와 바울은 끝내 순교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사역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하나님 일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가며 겪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역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하나님 명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주어진 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 사역들이 마지막 하나가 될 때 그 길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그것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인 순교인 것입니다. 사역을 행하다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완성인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나는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주신 한 달란트, 텐 달란트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길을 내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온전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전 정화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 마지막을 한 것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는 율법에 명한 동물의 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을 폐하시고 새로운 메시아 시례를 선포하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지성소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에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찢어지면서 믿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만민에게 보여주셨고 또 성령님으로 친히 성전에 대시어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몸소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육신의 성전이 파괴된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영원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계셨기에 메시아 시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참 성전, 참 제물,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각자에게 남겨두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우리 ERMC와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정화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정화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가장 깨끗한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 지고 나가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클리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신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임을 먼저 나타내 보이시고 사역의 장애물인 사탄을 먼저 물러치신 후에 성전 정화를 통해 이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역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인 그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뜻을 전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또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아니 우리 하나님 주신 우리 ERMC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 주신 우리 ERMC도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어 메시아의 표적으로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 직분을 분명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역이 나의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행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살길을 가고 안 가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위해 먼저 사역을 행하라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권세와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이미 우리 ERMC 여러분에 주셨잖아요. 타라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온전히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일 저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ERMC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RMC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힘내세요. 힘듭니까? 주저앉아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받을 디디세요. 우리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손잡고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시다. 우리 ERMC ET에서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